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셔서 참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평소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지혜를 풍성히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제 70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오기 직전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70년, 하나님께서 70년을 유대인들에게 정하셨는데, 요 70년의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그 땅,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도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차 포로로부터 70년이긴 한데요. 예루살렘은 다니엘이 끌려간 이후에도 한 20여 년 정도 더 존속이 되다가 주전 586년에,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로 침공했을 때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은 사실 사람이 안 살게 된 거, 거의 이제 사람이 비어지게 된 거는 전체 70년에서 앞에 20년은 좀 빠진 한 5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뒤에 이제 원래 거기에 이제 유다 총독 그달리아를 심어놨어요. 한 2, 3년 정도 그달리아가 통치를 하다가 그달리아가 이제 그 유다의 왕족에게 살해가 된 이후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거기 남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없던 곳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땅에 총독을 세웠고 그 땅을 경작하고 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조차 다 이집트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은 정말로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비어져 있던 시기가 계산을 해보면 49년 또는 50년 정도였습니다. 50년이 되던 해에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던 거죠. 49년. 이 49라는 숫자 또한 성경에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다리오가 바빌론을 점령을 하고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그 주전 539년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70년이 끝나고, 즉,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태가 곧 끝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죠. 이때의 그 기도, 다니엘서 9장 앞부분에 있는 24절까지에 있는 그 기도는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곳으로 끌려오게 된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을 넘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최종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70일에, 즉,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이라는 것이죠. 이레가 왜 주, 그 위크 있잖아요. 일주일 할때그 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이레라는 말을 성경에 썼을까 했더니 이레가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이래더라고요. 7일. 그래서 성경에 이래 한글로 번역 된 거에 이레가 그 여호와 이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여호와 이레에서는 그 이레는 준비되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의 이레는 일주일, 7일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레미야가 70년을 이렇게 이야기해줬던 그 70년은 이제 유대인들이 과거에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7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71회 490년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71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단순히 읽어보기만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예. 네. 다시 한 번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여섯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이것은 범법을 고치고 두 번째 죄들을 끝내며 세 번째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네 번째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다섯 번째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여섯 번째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이 앞에 세 가지 범법,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이 세 가지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뒤에 세 가지는 의로움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과거에 많은 범죄들, 특히 우상숭배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 이제 잘 알듯이 므낫세를 비롯해가지고 그 유다 말기에 많은 왕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했던 게 우상숭배였어요. 하지만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난 것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원하신 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70일회가 더 필요했던 것이고 그 방법은 종결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시니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통치하에서 완전한 의가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영원한 의를 가져오신다는 것 의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들, 환상과 대언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라고 번역된 그 영어 표현을 보니까 The Most Holy라고만 되어 있어요. Most Holy. 성경에 특정 하나님, 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서 딱 하나님의 그 인격을 지칭할 때는, most, 제가 영어 표현 안 써놨네요. holy one 해가지고, O-N-E, 요런 단어들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요 부분에는 그냥 the most holy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말씀이 거룩하신 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그 인격을 말씀한 거잖아요. 사람이나. 그런데, 이게 반드시 메시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계신 곳, 그 장소,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넘어가서, 지난주 쭉 넘어갑니다. 4개 이방인 왕국과 70일회가 어떻게 이제 겹쳐지는지 지난주에 보셨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면서 70일회 시간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70일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70일회의 끝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70일회는 가장 먼저 7일회, 그리고 62일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일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7일회, 7일회, 49년, 요 처음 시작하는 요 점이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인데요. 요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문제겠죠. 다니엘서 9장 이후에 이제 3, 4년 정도 지나면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이 고레스 왕은 아직 이때는 이제 올라오진 않았었고 다리오 왕의 통치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이 70일에 대한 환상을 본 지 한 3, 4년 정도가 지나면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때 이제 고레스가 각 민족들은 돌아가도 된다라는 포고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도 이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전 535년이 유대인들의 1차 귀환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535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여기는 이제 연대가 없죠. 535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곧바로 성전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왕 히스기야와 함께 살고 있던 때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요. 예루살렘은 성전터가 있고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성전터가 여기가 있으면 성전이 있는 그 바로 아래에 왕궁이 있어요. 네, 왕궁이 있고 그 아래쪽에 길다랗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언덕배기, 작은 언덕배기로 있는 게 우리가 시온이라고도 부르고 다윗의 도시라고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가 처음에 다윗이 여부스족을 쳐서 빼앗았던 바로 그 예루살렘, 처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주전 72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북에서 많은 유민들이 내려왔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파들 중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요 땅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시온, 그 다윗의 도시 고기에는 집을 빠곡히 살아도 2,000가구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 땅의 크기를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한 두 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되게 작은 땅이었죠. 그래서 그 옆쪽에 그 시온의 서쪽 방향으로 직사각형, 거의 직사각형만하게 이제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가 확장이 돼요. 그 확장이 된 그 도시까지가 이제 시드기야가 바빌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끌려가기 직전에 그때 땅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돌아갔을 때 이 땅이 다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예, 다 여기가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이제 완전 변해 있었어요. 성전도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요 성전 지역에 솔로몬 성전은 상당히 그래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이 이렇게 드나다니는 장소였어요. 요시야 때에는 요시야는 이 성전을 계속 청소하고 보수해서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들들의 세 명의 왕들 시대에는 성전 자체는 보수가 되지 않아서 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성전터 자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가는 장소였고요. 특히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던 뭐 사람 왕들, 특히 므낫세나 이런 왕들도 그 우상을 딴 데서 숭배했던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성전터는 사람들로 늘 붐볐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든 아니면 우상을 경배하든 거긴 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라 잡초도 아마 없었을 거고 그래도 어쨌든 유지는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다니엘이 끌려간 지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여기는 이제 완전 다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거긴 경작지가 생각보다 예루살렘 경작지가 딱히 없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경작하기 위해서 소수의 몇 명을 남겨놓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을 경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밭들, 논들 그런 데를 이제 경작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었고 예루살렘 자체는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은 그 집 그게 다 무너져서 돌들이 이제 폐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도 다 이렇게 돌덩어리가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산이 아마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을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 위치를 찾아서 아 여기가 성전터구나. 이 바로 요 위치가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위치였던 것들을 다 기억해서 그 성전산 고기 위치를 찾아서 기초를 놓는 것까지 주전 535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초를 놓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 일은 못했어요. 바로 곧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일들이 바로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이 지나서 주전 515년 정도가 되어서야 이제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또 많은 그 기여를 한 대원자들이 있죠. 이제 누가 있죠? 학계와 또 한 사람? 네,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원서도 기록을 했지만 요 주전 515년에 요 두 사람이 이제 용기를 북돋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515년이라고 하면 다리오 통치 6년째였어요. 여기서의 다리오는 아까 우리가 다니엘 시대 때의 다리오가 아니라 역사상에서 아주 유명한 다리우스 1세로 이야기되는 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사에 기록된 다리오 왕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다리우스 1세로 기록된 그 사람의 통치 6년 때 성전이 이제 건축을 완료가 됩니다.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페르시아가 아주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다리우스 1세 또한 고레스의 그런 유훈을 받아서 그 지배 민족들에게 아주 관대한 정책들을 펼치고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전성기를 맞게 되죠. 주전 515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성전이 건축되었을 뿐 도시 자체가 회복되지가 못했습니다. 도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요즘은 도시를 세운다고 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도시가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성벽이 재건이 돼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재건되냐? 유대인의 1차 귀환으로부터 90년 정도가 지난 주전 445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전 445년, 주전 440년, 주전 430년. 요때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몇 시간 전에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이제 페르시아 안에 어찌 해가지고 전쟁에 휘말려서 바빌론 근처까지 왔다가 사령관이 다 참수당해가지고 병사들 만 명만 갑자기 어디서 해가지고 꾸역꾸역 돌아가서 이제 그리스에 다시 도착해서 쓴 게 사이로페이디아라는 책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고레스 왕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존재하고 하던 그때였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벽이 진행되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90년이 지난 주전 44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때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귀환 때였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예수아가 이끌었던 것이고요. 주전 535년에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참 시간이 한 6, 70년 이상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이끕니다. 근데 에스라가 돌아간 뒤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3차 귀환의 특징은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고 있던 느헤미야가 총대장이었어요. 다 이끌고 가는. 근데 페르시아 왕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질적 후원까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거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3차 후원 때에는 느헤미야가 이 강력한 왕의 지원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모든 민족들에게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믿던 신들을 그대로 믿고 살아도 된다 이런 칙령을 주전 535년 경에 내렸었죠. 당시로서는 요거조차도 사실 기대하기 힘든 유화정책이었어요. 지금까지 요 당시까지 이렇게 피지배 민족에게 관대한 표현, 관대한 정책을 해준 왕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자는 이제 피지배자를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 그냥 당연했어요. 그렇지만 고레스가 그렇다고 해서 피지배 민족들에게 자 이제부터 성벽도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도 돼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피지배 민족들에게 인정해 준 것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성전 정도는 지어도 돼. 여기까지였어요. 성벽을 재건하면 하지만 그건 반역이야. 조심해. 알겠지? 거기까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여기 24절인데 25절 그 뒤쪽에 보면 거리와 집들 이런 도로들이 또 마련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인데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요 때는 다니엘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이제 환상으로 들었다고 해서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가서 회복해도 되겠구나. 자, 성전 세우고 도로 깔고 이건 반역이었습니다. 비록 고레스가 당대에 보기 드문 관대한 지배자였지만 성벽 재건은 이 당시에는 어려웠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 때가 되어서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인물이 있어야만 요것이 가능했던 일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요 성벽을 지어도 된다라는 허락은 아마도 이 페르시아 지배하에서는 요 유대인들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는 많은 그 피지배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층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완전히 복속된 민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서쪽 끝에 그리스와 접하고 있던 거기를 우리가 이오니아,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그리스 도시들은 페르시아 왕이 손이 잘 안 닿았어요. 바로 옆에 그리스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페르시아 왕이 성벽 다 허물고 아예 그렇게 살아라고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세력이 완전하게 닿는 영역 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테두리 두르고 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아니면 유일한 민족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된 것이 주전 445년입니다. 요때가 70일의 시작점이 됩니다. 딱 요 지죠? 여기 이제 여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전 445년부터 시작이 돼서 7이래, 7이래가 있고 그 뒤에 62이래가 있죠. 그래서 총 합쳐서 69이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9이래라고 하면 거기 7을 곱하면 483년이죠. 70이래에 7 곱하면 77에 49, 490년인데 490년에서 한 이래, 7년 빼면 483년이 됩니다. 주전 445년에서 483년을 더하면 주후 38년이 돼요. 주전 445년, 요거 이제 주전을 마이너스라고 치고, 마이너스 445에다 483을 더하면 주후 38년, 플러스 38이 됩니다. 그럴까요? 아니, 39년이에요. 하나를 더 더해요. 왜 주전 445년에서 483년을 더하면,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483 빼기 445 하면 38인데 왜 39죠? 혹시 연도 계산할 때? 맞습니다. 0이 없어요. 예, 0층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제가 뭐 수수께끼 같은 거 보면 지하 1층에서 한층 위로 올라가면 몇 층이죠? 1층이죠. 예, 지하 1층 마이너스 1에서 1 더했다고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상 1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우리는 주후 3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차를 최대한 감안해도 33년을 넘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주후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완전한 그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오늘 그 달력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요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주후 39년? 주후 39년이면 이 날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니엘 환상이 이게 약간 삑사리가 좀 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정확하셔도 정확하게 못 맞추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달력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달력들이 있고요. 그 달력마다 일수가 좀 다 다르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 달력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달력은 1년이 며칠이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여기 달력, 바깥에 달력이 있는데, 우리 달력은 365일? 예, 네, 우리 달력은 365일이 아니고, 365.242525일이에요. 2425. 2425. 1년 아무리 달력 세도 365일밖에 없는데, 그 0.2425는 어디 간 거야? 요 0.2425. 대략 0.25.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정도가 하루에 6시간 정도가 더 많아요. 그걸 우리 달력은 어떻게 보정했냐?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집어넣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달력은 1년을 며칠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근사치로는 365일하고 6시간 또는 4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4분의 1보다도 조금 더 다릅니다. 요 달력의 역사도 좀 흥미로워서 오늘 3분 남았는데 요거 조금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게 단순히 재밌네 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체계는 그레고리 13세, 로마 교황의 그레고리 13세라고 하는 교황이 만든 그레고리력입니다. 요 달력은 1582년에 이제 처음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어요. 1582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권해서 시행이 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니 조선 말기 고종왕 때 1896년에 이걸 도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달력은 1년을 365.245일, 2425, 1로 계산을 합니다. 365.25, 딱 4분의 1, 0.25로 했던 이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력이 나오기 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든 율리우스력이거든요. 율리우스력도 365일이 아니라 365.25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력에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윤년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가 이걸 개정하기 전에도. 그러면 되게 작은 차이인데 0.0025만큼 이걸 분으로 따지면 한 10분 정도 돼요. 1년에 달력하고 태양의 실제 움직임이 10분 정도가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한 5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에는 1년에 10분 가지고 이 정도면 정말 정확한 달력이지 했는데, 요 1년에 10분씩 차이가 1500년간 누적이 돼서 그레고리 시대까지 오니까 그게 한 10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는 절기를 아주 그냥 목숨같이 지키잖아요. 카톨릭에서는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4월 언제? 이렇게 했는데, 거의 5월 달에 가까운 날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날짜를 너무 안 맞아서 그레고리가 1582년에 10일을 빼버렸어요. 10일을 빼버렸습니다. 네, 1582년 5월 10일인데 그 다음 날은 당연히 5월 11일이어야 되는데 5월 20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날짜 10을 빼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부터 전 세계에 이렇게 꽉 날짜와 시간으로 짜여진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교황이 해라.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0일이 그냥 사라졌어요. 10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제가 인터넷에 보면 아, 뭐 나사에서 뭐 우주의 뭐 운행을 알아봤더니 뭐 뭐에 어떤 빠진 날을 찾았고 이런 낭설들이 종종 돌아다니는데 일단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는 1582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나흘 10일을 빼고 계산하신 건가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됐으니 요 달력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아, 요 예루살렘 회복하는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